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짧은 구절, 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22년을 이제 보내면서 더 이상 찾아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남는다는 건 아쉬움과 후회겠지만 그 역시도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일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2023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각오와 자세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23년에는 꼭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23년에는 꼭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바울사도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모든 면 속에서 아쉬워합니다. 현재는 완전하다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과거에 집착해 있지도 아니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 2023년을 맞이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참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비무환.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란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유비무환. 이 스페인계 로마 시인 루카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최대의 위험 상태로 몰아넣는다. 걱정만 해서 대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준비가 되어야 되는 얘기죠. 로마의 시인인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라. 돌아온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되지 못한 자는 내일은 더욱 그러한 것이다. 역시 유비무한. 로마의 신인 베르질리우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보다 나은 때를 위해 힘을 길러두라. 힘을 길러두라. 새해를 맞이할 우리 마음 자세 속에서 모든 면에 새해 속에서는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후회가 없는 감사와 선포가 늘 저 앞에 드러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작성하는 제목 쓸 때 밑에 보면은 그의 2023년 표어를 받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내가 높이겠다. 높이겠다. 감사는 뭐랑 같이 온다 그랬죠? 찬양이랑 같이 온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또 주님을 exalt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2023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는 자세가 그럼 어떠해야 되냐. 첫 번째, 과거는 불완전했고 부족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도 과거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 고린도 13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도 어리석은 일 해온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철든 생활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인이고 다 철들었는데 여기서 말한 철들었다는 의미는 신앙에 성숙해졌다는 의미죠. 신앙적으로. 그래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숙한 것도 있었고 또 그럼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거, 지난 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금 기억하지 말고 과거는 불완전했었고 부족했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만 우리의 자세가 새해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불완전하지만 더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나가야겠다. 좀 더 신앙의 철든 모습으로서 성숙함을 보여야겠다.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믿음에 견고히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숙한 바울이 자기는 아직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똑같이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백이 뭐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이런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 속에서 뭐가 준비되었냐? 신앙의 성숙의 첫 걸음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지. 야, 그랬어. 우리 부족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뭐하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겸손하게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해서 온전하다고 착각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외식과 위선에 빠지는 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각기 부족함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성숙함의 발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는 부족한 모습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루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다시금 한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또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성숙을 위해서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새로워지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보니까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라.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라.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말합니다. 과거에 은혜스럽지 못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매여있고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래서 그때 과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발목 잡혀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이웃 지우고만 돌아본다면 미래지향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잊지 못해서 결국 망했어요. 뽁함은 뭐죠? 야, 우두머리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뽁함은 뭐죠? 옛날에 애굽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걸 잊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오던 노베 쳐도 뒤 돌아보다가 소금기름으로 망한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 일들은 실패와 실수의 좌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들은 잘못된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내 발목에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흘러간 물과 같다. 흘러간 물로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새로 흘러오는 물만이 다시 교차되어서 그것이 물레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과거를 속죄하는 데서 새롭게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살려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속지 않을 때에서 다시금 새로운 결심의 한 해가 되는 그런 새해 맞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덧붙여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 이제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노예가 아니라 앞으로에 달려가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루하루가 새로운 새날이는데 똑같이 새태처럼 많은 새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서 내일도 그 새날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왜 그 새날을 줬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또 한 주를 줬습니까? 왜 새해를 줬습니까? 눈 뜨면 내일도 눈 뜰 거야. 새날이요. 왜 새날을 줬을까?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새날에 그 앞에 것을 보고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새날을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직 한 가지 읽고 예수를 본받는 일에 집중하라고 다시금 새날을 주고 다시금 새 한 주간을 주고 새해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각기 쟁기를 손에 잡았죠.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것을 본받는 일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고 우리 모두의 또한 꼴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 그러면 각오가 없어요. 새로운 날을 주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고 새해를 줬다면 우리의 새해를 맞는 자세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거기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겠다. 뭘 위해 쫓아가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겠다. 바울이 푯대를 삼고 달려갔던 것 예수는 온전하게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이 땅에서는 이 푯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부르실 때 우리는 마침내 이 푯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름의 상급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바랬던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푯대 삼고 뛰었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때 온전해 줄 수 있고 그때 영광스러운 그런 성화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고을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으로 곧 의로우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와 장차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주인공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의가 온전하게 덧입혀지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분명한 동기가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한 분인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우리도 우리 계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질주하고 달려가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도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부신 목적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는 그런 상급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려는 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달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 우리가 11장 다루면서 우매한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가 우매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뭘 갖고 평가해요?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안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 두 가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주님이 주신 귀의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 받는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받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감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다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상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남겨진 귀회 속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 맞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각오를 세워야 됩니다. 각오를. 적용하기는 매일 큐티하는 것도 또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있는 것도 또 기도의 확장과 범위를 넓혀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단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실천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빌립보서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뭘 말하고 싶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과 충성을 내서 살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단단히 여며서 시작부터 잘 출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아휴 또 실수했네 또 실패했네 작심이 무너지더라도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그 3일에 다시 작심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에이, 너 프로즈님에 쉬어가자. 그러지 말고, 작심을 또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작심을 맨날 해.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인사합시다. 매일같이 작심합시다.
매일같이 작심합시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각오를 새롭게 해서 남겨진 시간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평생 예배할 시간 따지면 얼마큼밖에 안 된다고? 6개월밖에 안 된다고. 내 전생의 라이프를 통해서. 6개월밖에 안 돼요. 시간 계산해봐요. 1년 52주, 1시간씩 계산하면 52시간이야. 10년에 520시간. 520시간, 날수 따지면 얼마나 돼요? 365일. 아니, 하루 24시간. 열흘이면 240시간. 뭐야? 한 달도 안 되잖아. 10년만 나와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아무 인생에 여러분들 얼마나 남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가는 일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를 높이겠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 예배가 매번 신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뒤통수 긁는 일이 없도록 그래도 감사를 억지로 짜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살펴보면은 감사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감사를 잘 적어서 내지는 살펴서 일상의 감사와 또 수치한 그런 인연 속에서의 감사와 하나님이 안개처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성경을 기태를 보면서 깨닫는 그 은혜들이 우리 시대에 감사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 예배의 첫 우리가 드려지는 첫 봉헌송을 찾아놨어 내가. 뭐 할 건지. 그래서 1월 1일 첫 주부터 매 예배마다 부를 건데 궁금하죠?
네.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다 아는 노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감사 고백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가 더 값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 감사의 고백이 먼저 하나한테 상달되고 돌려줬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와 또 이런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나 이번에 안 시키네. 서운함이 있더라도 감사한 일을 준비되길 바랍니다. 다 하는 시간이 되니까 매일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감사 고백하고 주를 높이고 그리고 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좋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속에서 우리들이 새해 맞이가 이렇게 결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맞이하려면 마음의 준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열처럼 비유 속에서도 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얼정을 다 하처녀 혼인잔치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또 준비하는 자는 들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새해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갖고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람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희망을 갖고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준비하셨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또 삶의 고백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